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3일 미 무역대표부 USTR 대표에 로버트 라이시저 전 USTR 부대표를 지명했습니다. 라이시저는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를 지낸 바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성명에서 라이시저는 미국 노동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좋은 무역협정들을 위해 우리가 싸우는 데 있어 미국을 위해 탁월한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라이시저는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문들을 보호하는 합의들을 타결한 폭넓은 경험을 가졌으며 민간 부문에서도 미국인에게 타격을 준 나쁜 협정들을 막고자 계속 싸워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의 번영을 앗아간 아주 많은 실패한 무역 정책들을 바꾸는데 놀라운 일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회사 포드사는 3일 16억 달러를 투자해 멕시코에 세우려던 공장 건설 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포드사의 마크 필즈 대표는 그 대신 미시간주 플랜락 생산 공장 증설에 7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7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필즈 대표는 이 공장에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을 제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포드사 이 같은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해외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에 대해 최고 3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제너럴 모터스의 멕시코 공장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다만 포드사는 성명을 통해 여전히 차세대 포드 포커스 세단 생산은 멕시코로 이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에 새로운 공장을 세우지는 않고 기존의 허모실로 공장에서 생산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2일 시카고의 살인범죄를 막기 위해 시장이 연방정부에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시카고에서 지난해 4,331명이 총격사건으로 희생되고 762명이 살해됐다며 이는 기록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한 수치는 전날 시카고 경찰국이 발표한 범죄 현황을 인용한 것이지만 이는 최고 기록은 아닙니다. 시카고의 2016년도 살인범죄는 전년도에 비해 60% 늘었지만 지금까지 최고 기록은 1996년에 796건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선거운동 과정에도 시카고의 범죄 증가 문제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한편 남 이메뉴얼 시카고 시장은 범죄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차기 행정부와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메뉴얼 시장은 지난달 뉴욕에서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일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예루살렘에 있는 관저에서 3시간가량 경찰 수사관의 방문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당국은 구체적인 조사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지 언론은 네타냐후 총리가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해 사업가로부터 여러 비싼 선물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조사 직전 TV에 나와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추가 방문 조사를 포함해 수사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란이 자국 내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개발 사업자로 해외 업체 29곳을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사전 선별된 업체들에는 쉘사를 비롯해 프랑스 토탈사, 이탈리아의 에니사, 말레이시아의 페르토나스사, 그리고 러시아의 가즈프롬사와 루크오일사, 이 밖에 중국, 오스트리아, 일본 업체들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석유기업 BP사는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는 BP사의 경우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뒤 미국과 이란 간 긴장관계 가능성으로 인해 사업 신청에서 배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 원유 가격이 새해 첫 거래일인 3일 1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북해산 브렌트유는 1배럴에 58달러 22센트로 마감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5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 2016년 1월 4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조은정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방치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이 앞으로 제3의 장소에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고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이 밝혔습니다.
One day, I think that they will do a test in some other place. If I were them.
한국 국민 10명 중 7명은 미한동맹이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또 북핵 문제 해결을 돕지 않는다며 중국을 비난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일 자신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방치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트위터에서 북한이 이제 막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발표했다며 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은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 준비 작업이 마감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응으로 나온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또 미국의 핵 위협이 계속되고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선제 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트위터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어떤 수단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 측 켈리앤 코노웨이 백악관 고문 내정자는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국가안보팀과 의논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또 다른 트위터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태도를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이 전적으로 일방적인 미국과의 무역으로 엄청난 돈과 부를 가져가고 있다며 하지만 북한 문제에 대해 미국을 돕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지난달 11일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고 중국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고 중국을 비난한 바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이 같은 발언이 취임 후 북핵 문제를 우선 과제로 다룰 것임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3일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공수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책임 있는 대국이자 동북아시아의 주요국으로서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평화 안정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추진하는데 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광범위한 인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공수항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핵 문제 토론에 적극 참여했고 유관 당사자들과 북핵 문제와 관련해 여러 결의를 통과시켰다며 북핵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트위터를 통해 북핵 문제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한 경고로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3일 기자설명회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이 같은 언급이 대통령 당선 이후 북핵 문제를 처음 언급한 것으로서 의미를 가진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트럼프 차기 행정부 주요 인사들이 북핵 위협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트럼프 당선인의 북핵 문제 언급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사실상 본격화되는 해가 될 전망입니다. 2016년에 채택된 두 건의 대북 결의를 유엔 회원국들이 얼마나 이행할지, 또 제재가 북한 정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월 30일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 역대 최강으로 불리면서 3월 채택된 대북 결의 2270호의 공백과 허점을 채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제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1월 채택된 결의 2325는 통상 각국이 채택 후 90일을 전후해 자국법에 편입시키는 관례에 비춰볼 때 2017년 초부터 본격 작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북한의 석탄 수출량이 실제로 줄어들지 여부입니다. 2325는 2017년부터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선을 연 4억 달러 또는 750만 톤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확인 절차로 안보리는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는 나라들의 매월 북한에서 수입한 석탄의 양과 지급 금액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북한이 수출했던 석탄의 약 38%를 줄여 북한 정권에 유입되는 현금을 감소시키겠다는 게 안보리의 계산입니다. 2325는 또 동과 니켈, 은, 아연 등 광물의 수출 금지와 북한이 제작하는 조형물이나 헬리콥터, 선박 등의 판매도 못하도록 하는 등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이런 제재 조치들이 2017년 북한 경제에 어느 정도의 타격을 입힐지 또 북한 지도부에 어떤 심리적 효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그러나 역대 최강이라는 새 대북 제재도 핵심 열세는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얼마나 이행에 나설지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스팀슨 센터의 앨런 롬버그 연구원은 새 결의안이 효과적으로 이행된다면 북한의 외화 획득 역량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지난달 VOA에 말했습니다. 북한산 석탄을 수입할 때 민생용은 제재에서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중국이 마음껏 이용해왔지만 이런 허점이 새 결의에서는 메워졌다는 설명입니다. 롬버그 석자 연구원은 그러나 문제는 이행 여부라면서 제재가 효과를 내려면 중국의 역할이 절대적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안보리의 제재 외에 각국의 독자 제재도 새해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독자적인 제재 법안에 포함시킨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활용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거래를 한 제3국이나 기업 등의 제재를 가하는 조치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의 홍샹그룹이 북한과 불법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한 바 있습니다. 홍샹그룹은 직접적으로 대북 제재를 위반해 북한과의 단순 거래에도 제재가 부과되는 세컨더리 보이콧은 아니지만 미국이 중국 기업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을 예고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펼쳐질 대북 혹은 대중 정책 방향에 따라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가 사용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단행한 개성공단 폐쇄를 포함한 초강력 대북 압박 정책이 완화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확정할 경우 한국은 조기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게 되는데 새로 출범하는 정권이 현재의 대북 압박 기조에 변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북한을 방문한 제1번 조선인 총연합회 간부의 재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확대했는데 이런 조치가 실제 관련인들의 방북을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2325 채택 후 아직까지 예고했던 독자 제재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유럽연합은 새해 초 제재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은 2016년에 이미 북한 선박의 입항 전면 금지 등 초강경 제재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명이 4일 중국을 방문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인 것과 관련해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3일 기자설명회에서 사드 배치는 정부와 여야 간 구분 없이 공통의 인식과 책임감을 갖고 대처해야 하는 엄중한 국가 안보 사안이라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의 탄핵 정국에서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지키고 있는 반면 야권을 중심으로 사드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중국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정부 관계자들과 사드 문제 등에 대해 면담할 예정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이행을 위한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결의 이행을 위한 세부 지침이 담겨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 조치로 명령한 대통령 명령 729호를 공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016년 12월 30일자 관보 게재 하루 전 이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30쪽에 달하는 대통령령 729호는 지난해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른 러시아 정부의 시행령으로 제재 결의 내용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핵과 미사일 개발이나 군 작전 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과 기술, 장비의 이전과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또 북한 영토에서 로켓 연료와 항공기 연료를 제공하거나 북한산 석탄이나 철광석을 구매하는 행위도 제한됐습니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이 있는 러시아 내 북한 자산은 모두 동결됩니다. 또 북한 은행이 러시아에 사무실을 내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대북 사치품 수출 금지 규정도 대통령령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화 2,000달러가 넘는 시계와 요트, 스노모빌이 금지 품목에 포함됐고 수정 제품과 운동용품, 당구용품, 수영장 관련 물품도 금지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 밖에 소형 화기와 경화기를 포함한 모든 무기의 수출과 무기 관련 기술 지원, 그리고 선박과 비행기 임대도 금지 항목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식량과 의약품은 제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대북 제재와 관련된 세부 규정이 푸틴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됨에 따라 러시아 정부 부처들은 새해부터 본격적인 대북 제재 이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이번 대통령령 초안이 공개된 작년 5월 무렵 이미 북한과의 금융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유엔의 대북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이 앞으로 제3의 장소에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고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과 영변 핵시설의 모든 자산을 집중시키는 대신 복수의 비밀단지를 조성하고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은밀히 이루어지는 우라늄 농축이 북한 핵역량의 핵심이라며 다섯 차례 핵실험을 통해 이미 중요한 이정표에 도달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2017년 새해를 맞아 VOA가 준비한 인터뷰 시리즈,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1차와 2차 북핵 위기 당시 영변 핵시설 4차를 주도했던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을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이 어떤 기술 수준에 도달해야 핵 개발 완성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겁니까?
When I think about any nuclear program, they are very compartmentalized. And the people who know
핵 프로그램은 워낙 독립적으로 운영돼서 외교관들이 정확한 실체를 알기 어렵습니다. 2017년 북한 핵 개발 완성을 언급한 태영호 전 공사는 기술적인 부분보다 북한 당국이 내세우는 정치적 측면을 말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경우 북한은 1년 뒤 추가 핵실험을 한 뒤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충분한 실험을 다 마쳤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핵실험은 기술적 진전을 목적으로 하지만 많은 경우 외부의 핵 역량과 억지력을 과시하려고도 실시하니까요. 다섯 차례라는 횟수는 상당히 많은 핵실험을 뜻합니다. 이를 통해 북한은 중요한 이정표에 다가섰거나 이미 도달했을 겁니다. 5차 핵실험은 20에서 30킬로톤으로 추정되고 이는 상당한 위력입니다.
정치적 측면을 제외하고 핵과학자나 국제원자력기구가 보는 기술적 핵개발 완성은 그럼 어느 지점인가요?
For the IAEA, the finish line has all been passed because North Korea has got enough nuclear material and
국제원자력기구 관점에선 북한은 이미 그 선을 넘었습니다. 이미 충분한 핵물질과 핵개발 기반 시설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핵무기는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대신 비행기로 운반할 수도 있습니다. 1998년 핵실험에 성공한 파키스탄이 바로 그런 방식을 계획했죠. 만약 북한이 비행기에 핵무기를 실어 한국을 공격한다면 한국은 이를 일일이 막아내지 못할 겁니다. 따라서 핵개발 완성은 그렇게 단순히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북한은 그 과정에 어느 수준까지 왔다고 보십니까?
Their scientists are good. There's no doubt in my mind. They are talented people. They are dedicated people.
북한 과학자들은 우수합니다. 재능이 많고 헌신적이죠.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 기자재는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현대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핵 개발에 필요한 기술, 지식, 자원을 두루 갖고 있습니다. 또 핵 개발의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북한은 1950년대 초 소련이나 1960년대 중국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입니다. 북한이 판단하는 핵무기의 질과 성공이 우리의 기준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설령 최대의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해도 수많은 사람을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 시점에서 북한의 핵 역량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뒤 세 차례 핵실험을 감행했고 그중 두 차례는 지난해 이뤄졌습니다. 늘어난 핵실험 횟수를 핵 개발의 가속도가 붙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Could be, but we don't know the exact purpose of the test. I think that the first question here is that are they
그럴 수도 있지만 각 실험의 정확한 목적이 무엇인지 확실치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같은 핵무기를 연속으로 시험한 건지 아니면 한 번은 플루토늄 또 다른 한 번은 우라늄을 이용해 폭발시킨 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다섯 차례 핵실험의 성격 역시 북한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중 한 차례의 폭발력은 미미해서 실패로 간주되지만 실제로는 작은 핵무기를 성공적으로 시험한 것일 수 있죠. 파키스탄, 인도,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은 다섯 차례 핵실험을 한 뒤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북한이 바로 그 중요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혹은 미래의 북한 핵무기 숫자가 자주 제시됩니다. 객관적 수치를 산출하는 게 과연 가능합니까?
You know, I take those numbers somewhat differently. I'm not challenging those. I think that they are the best available numbers.
But this is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현재 추정 수치는 핵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핵물질 양을 근거로 하는데 국제원자력기구가 제시한 플루토늄 8kg보다 훨씬 적은 2에서 4kg만으로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도 고성능 핵무기의 경우 국제원자력기구 기준 25kg이 아니라 10에서 15kg 정도 소요되고요. 그럼 북한 핵무기 추정치는 두 배로 확대되죠. 하지만 핵물질 외에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전기, 고성능 폭약 등이 충분한지도 변수고 북한의 핵시설 운용 방식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북한 시설에선 더 많은 핵물질 손실이 발생하니까요. 이 모든 걸 고려하면 북한의 실제 핵무기 보유량과 최대 추정치는 알려진 것보다 놀랄 만큼 적을 겁니다.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영향을 미치겠죠?
Even if the reactor doesn't operate the way it's supposed, this reactor is producing barely little.
영변 원자로에서 추출된 플루토늄 양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중요한 건 고농축 우라늄 생산량입니다. 가장 불확실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우라늄 농축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제한된 역량을 가진 영변 우라늄 시설에선 그런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디선가 다른 한계 혹은 복수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가동 중일 것이고 이게 북한 핵 역량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전기 공급과 원심 분리기 제작에 사용되는 마레이진강이나 탄소섬유와 같은 원자재가 변수입니다. 북한이 자체 제작하려고 시도 중이고 그들이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의 핵활동 등의 동결을 대화 재개 조건으로 제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The first step of the freeze should be full complete declaration from North Korea. What they have, what they own.
처음부터 동결을 넘어선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선 모든 핵 프로그램과 관련 장소, 개발 이력에 대한 완전한 신고가 첫 단계가 돼야 합니다. 북한이 일부 내용을 조작하려고 시도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갖고 있는 정보로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북한이 핵 활동을 단지 중단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초기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북한이 2003년 플루토늄 생산을 즉시 재개해 3년 뒤 첫 실험을 할 수 있었던 전례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북한은 모든 설비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신고하지 않은 부분까지 있었기 때문에 신속히 핵물질을 재생산했던 겁니다.
현재 북한의 핵 개발과 역량 중 가장 우려되는 측면은 무엇이죠?
I think for me are the unknowns. What is the real status of the uranium enrichment program?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가장 우려됩니다.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실태와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 핵무기 개발 수준과 역량 등이 거기 포함됩니다. 사실 북한은 더 이상 핵실험이 필요 없습니다. 북한이 얼마만큼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와 핵무기 공격의 표적이 어딘가에 달린 문제입니다.
북한으로선 가령 핵무기 소형화와 수소탄 개발을 위해서라도 추가 핵실험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To put it to normal Musudan missile or something like that, probably doesn't need to be that small.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려면 소형화에 많은 공을 들여야 하지만 무수단 미사일의 경우 핵탄두가 그렇게 작을 필요도 없습니다. 훨씬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수소탄 개발은 북한에 당장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북한보다 훨씬 많은 재원을 갖춘 다른 나라들도 오랜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수소탄 개발이 증폭 핵 분열탄을 가리키는 건지 혹은 일종의 핵분열 반응을 시작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트리튬, 삼중수소를 생산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 여기에 필요한 북한의 원자료 역량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북한의 핵개발 동향을 위성사진으로 판독하는 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습니까?
I have been a bit critical to some of this. And not so much, I think, for ISIS, but some other ones. That people...
저는 그런 시도에 다소 비판적입니다. 위성사진에서 너무 많은 걸 읽으려는 경향 때문이죠. 가령 북한 핵시설 옆에 노란색 물질이 쌓여 있다고 해서 우라늄 농축 원료인 옐로 케이크로 결론 짓는 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올해부터 적외선 영상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핵시설 가동 여부를 굳이 증기 분출로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제원자력기구에선 위성사진 외에 핵설비 조달 정보, 과학보고서, 인적 정보 등 복수의 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데 과학국제안보연구소를 제외한 민간연구소 등은 너무 위성사진에만 의존한 분석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근 핵실험 행태를 통해 그들이 주안점을 두는 측면이나 달라진 부분을 유추해 볼 수는 없습니까?
What is also striking to me is that, you know, over these years, they have become very good in concealing the experiment. There is no
북한이 핵실험을 한 뒤 관련 정보를 감추는 데 매우 능숙해졌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띕니다. 뚜렷한 사전 조짐 없이 신속히 핵실험을 감행하고 핵물질을 공기 중에 누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우라늄 혹은 플루토늄 사용 여부나 위력 등을 실제 감춰 실제보다 핵능력을 과장할 목적이거나 반대로 이미 상당한 역량을 갖췄다는 걸 숨기려는 목적일 수 있죠. 정보기관이나 연구소가 정황적 증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북한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포착하기 더 어려워졌다는 설명으로도 들리는데요.
One day, I think that they will do a test in some other place. If I were them, I would do.
수많은 산과 터널을 갖고 있는 북한은 언젠가 다른 장소에서 핵실험을 할 겁니다. 현재 사용 중인 풍계리 실험장은 한계가 다다를 테니까요. 따라서 한 곳에만 초점을 맞춰선 안 됩니다. 그게 북한이 원하는 바입니다. 핵활동과 관련해서도 북한은 외부에서 영변 원심분리기 시설이나 원자로에만 신경 쓰길 바랄 거고요. 핵개발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북한은 이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모든 것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을 겁니다. 핵개발 시설을 영변에 정렬시켜 타격 대상을 만드는 대신 이를 보호하고 은닉하기 위해 지하에 설치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옛 소련과 이란 모두 그렇게 했고 여기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로 북한 핵시설을 파괴하려다 실패한 사례가 보도됐었는데 이런 공격이 결국 성공할 수 있을까요?
Yes, I think so. Stuxnet was successful in Iranian case. Now the problem at this point.
그렇게 봅니다. 미국이 이란 핵 프로그램을 공격하는데 사이버 무기 스턱스넷을 활용한 뒤 북한도 위험을 자각하고 방어 능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이란이 외부에서 사들이는 핵시설 공정 제어 장치를 오염시키는 방식이었는데 비슷한 장비를 사용하는 북한이 이미 대책을 마련한 걸로 보입니다. 이게 실패의 원인이었던 것 같은데 북한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고 시도된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올리 하이노는 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으로부터 북한의 핵개발 현황과 역량에 대한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내일은 미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조너던 맥도웰 박사와 함께 북한의 미사일 역량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 민수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공포 통치로 인한 엘리트층의 탈북과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주된 이유로 꼽혔는데요. 올해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은 모두 1,417명으로 집계됐다고 한국통일부가 3일 밝혔습니다. 이는 한 해 전보다 11% 늘어난 수치로 이로써 지난해 말 현재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은 3만 211명을 기록했습니다. 탈북민의 수가 이처럼 뚜렷하게 늘어난 것은 2011년 말 북한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2009년 2,914명까지 기록했던 탈북민은 북한 당국의 국경 통제와 탈북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으로 2011년 2,706명에서 2012년엔 1,502명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어 2013년엔 1,514명으로 보합세를 보이다가 2014년 1,397명, 2015년 1,276명으로 또다시 감소세가 지속됐습니다. 통일부는 지난해 탈북민들의 특징으로 해외에서 근무하는 엘리트층과 외화벌이 일꾼들의 탈북이 늘어난 점을 꼽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 4월 중국 소재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한꺼번에 한국에 들어온 사건이었습니다. 또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 참석차 홍콩을 방문한 북한의 수학 영재도 한국으로 망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태영호 전 공사가 가족들을 데리고 한국에 들어온 것은 고위급 인사의 망명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태 전 공사는 최근 서울에서 망명 이후 처음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망명 배경에 대해 김정은 정권의 공포 정치를 꼽았습니다.
저는 탈북하기 위해 북한 대사관을 벗어나는 순간 제 자식들에게 오늘 이 순간 내가 너희들이 너의 사슬을 끊어주니 자유롭게 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수석 박사는 탈북민의 수가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선 이유에 대해 이런 김정은 정권의 공포통치와 강력해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선택 처형 이후의 공포통치의 영향 때문이고 국제사회 대북제재 때문에 상납금의 압박에 시달림으로써 그리고 북한 체제, 김정은 정권에는 미래가 없다는 그런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 탈북자들의 숫자가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세도와 관료주의를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어지럽히는 독초라고 규정하고 이를 없애기 위한 투쟁을 드세게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수석 박사는 김 위원장이 세도주의와 관료주의 청산을 강조한 것은 올해에도 공포통치를 지속할 것임을 예고한 대목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신년사에도 보면 뭐 세도제의 관료주의를 계속해서 청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공포통치를 통한 숙청 작업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숙청의 두려움에 떠는 엘리트들은 계속해서 탈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가 올 들어 한층 더 강력해질 전망이어서 북한의 외화벌이 일꾼들도 더 큰 압박에 시달릴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한국 국민 10명 중 7명은 미한 동맹이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만약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할 경우 북한 편을 들겠다는 사람은 100명 중 2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국가보훈처가 3일 공개한 나라사랑의식지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 10명 중 7명은 북한의 도발 위협 등으로 한국의 안보 상황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10명 중 5명, 즉 절반가량만이 한국의 안보 상황이 심각하다고 한 답변보다 상당히 높아진 수치입니다. 전쟁이 나면 싸우겠다는 응답도 73%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72%보다 1%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국가보훈처는 40대 이상에선 해당 응답이 높았지만 30대 이하에선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한 동맹이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엔 10명 중 7명이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만약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할 경우 북한 편을 들겠다는 사람은 100명 중 2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대에선 북한 편을 들겠다고 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과거 지난 2005년 조사에서 청소년의 66%, 여성의 78%가 북한 편을 들겠다고 답했던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한국국가보훈처 최정식 팀장은 보훈처에서 지난 6년간 한국 국민 500만 명에게 나라사랑 교육을 실시해왔다며 이제는 한국 국민이 미한 동맹의 의미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민의 한 60% 이상, 70%까지도 미국을 지지하겠다라는 이런 한미동맹의 의미라든가 내용들을 국민들이 많이 인식하고 중요성을 넓게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설문조사에선 아울러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연기가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은 42%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조사에서 전 세대에 걸쳐 안보 불안 심리가 높아졌으며 특히 20대는 73%, 30대는 70%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조사에선 20대의 45%, 30대의 43%가 안보 상황이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인들의 안보의식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호국 정신 함양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8%로 지난해보다 3%포인트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와 함께 법질서 준수와 참정권 행사, 납세 의무 이행 등 국민 의무 이행 항목은 높게 나타났지만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나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등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부심 항목은 낮은 편이라고 보훈처는 덧붙였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2016년 한국인의 나라사랑의식 지수는 79점으로 남성과 고연령층 그리고 교육 수준이 낮은 층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나라사랑의식지수 설문조사는 국가보훈처와 민간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 합동으로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한국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매주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러시아 요리사 출신 탈북 남성 데이비드 김 씨의 마지막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럼 내 인생에서 제일 풍요롭게 살아가는 게 북한이었죠. 평양에서 우리 동네 최고 중심지잖아요, 이게. 거기서 계속 친구놈들 다 장차 안고 받을 놀이고. 저한테 제일 행복한, 황홀했던 순간은 모스크바에 공부하러 나갔을 때. 그때가 내 머릿속에 제일 많이 남고 제일 행복했어요. 뭐 여기서 달 날아가서 우주를 밝게 보는 그런 느낌? 아, 그렇게 차이가 있군.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웠던 시간, 그리고 다시 살아보고픈 시절. 데이비드 김 씨의 인생에 화려했던 순간은 한국도 미국도 아니었습니다.
영화 감독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북한에서는 영화 감독 1년에 3명, 4명밖에 안 키우거든요.
전문 요리사인 그가 어릴 적 영화 감독의 꿈을 키웠던 곳도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다들 부러워하는 외국 유학도 다녀왔던 김 씨가 이곳에서의 삶이 그곳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
그게요. 그게 풍요롭게 살아도 여기보다 못하는 거죠. 여기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훨씬 여기 거지가 낫죠. 여기는 뭐 다 말보로 피우잖아요. 거지들로. 보드와이저 마시고. 제일 힘든 게 자유. 말할 자유도 없지, 두둘 자유도 없지, 볼 수 있는 자유도 없지, 근데 갈 자유도, 일체 자유라는 건 쥐러니까, 그게는. 아프리카 사람보다 더 못하잖아요. 아프리카들도 노래 같은 거 뭐 민물을 두둑고 하잖아요. 그래도 한번 못 살아도. 이건 일체, 아, 그게. 그 조금만 어떻게 하면 추방. 갑자기 아침에 보면 학교 나왔던 애가 없어. 어디 가? 아, 공기 좋은 데 가서, 그러지. 수용소.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들어온 탈북자들처럼 영주권, 시민권을 받으면서 신분에 대한 걱정을 덜고 살면 좋으련만 그래도 사라지는 미국이 좋다고 말하는 김 씨.
미국이 서민 살기는 좋더라고요. 없는 사람 살기는.
데이비드 김 씨는 지난 1년 동안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2년 사이에 이렇게 팍 늙어버리네요. 살이 한 20파운드 빠져버리고 지금은 좀 여기저기 안 좋아요. 근데
물리치료를 받고 약도 먹고 하지만 별 차도가 없는 상황. 김 씨는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말하기를 꺼렸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그게 있어요. 도망다니면서 지금도 정착인 건 아니에요. 도망다니는 단계예요. 아직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완전히 뿌리 내리고 뭐 가족 형제가 다 있으면 몰라. 이 가정에서 몸을 많이 버려요. 몸 관리할 틈이 없잖아요. 도망다니고 가다 보면. 그러면 또 하나는 술 같은 거 많이 먹게 돼요. 외로우니까.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게 안 좋죠.
몸 상태가 좋지 않지만 김 씨의 아내가 일을 하고 있고 미국 정부가 몸이 아프기 전 받았던 월급의 3분의 1을 생활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덕에 그럭저럭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녹록진 않지만 김 씨가 미국을 고집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들 때문입니다.
아들 키우시는 재미가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지금처럼만 살아줬으면 좋겠는데 운동하다 보면 느껴지잖아요. 풀 게임 같은 거 하면 10시 넘어서 오고 하니까. 근데도 한 새벽 2시까지 잠 안 자고 숙제 다 해놓고 자고 항상 상위층은 유지하니까 뭐 최고 잘하진 않지만 공부는 그래서 상위권은 들어가니까 고마운 거죠. 하나님 복덩어리 하나 보내준 거예요. 최고 복덩어리. 제가 바라는 게 좀 좋은 대학에 가서 뭐 좀 보라는 듯이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북한에 자식을 놓고 온 김 씨는 이 아들을 낳고 난 후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 김 씨.
제가 제일 그건 불쌍하거든요. 애미도 중국 사람, 아빠 북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형제고 뭐 친척이 1도 없잖아요. 전화 하나 할 때도 없잖아요. 얘는. 그게 제일 그렇게 생각하면 좀 안타깝죠.
그런 얘기를 해요 아들이?
아니요, 내가 하는데 너 보면 그게 제일 속상하다 하는데 아 자기는 혼자가 좋대요. 이게 아직까지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아직은 철이 없어 혼자가 좋다고 하는 아들에게 김 씨는 북녘당에 형제 자매가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북한에 통일되면 형 만나면 아빠 없어도 뭐 내가 어쨌든 배한 것도 많고 여기 미국에서 내가 아무래도 성공할 확률이 높으니까 내가 성공해서 뭐 여유가 있으면 너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은 핏줄이니까 형이고 누나고 내가 꼭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해라 하면 이제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데이비드 김 씨도 여느 탈북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어찌됐든 가족과 다시 만날 꿈을 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아들을 생각하면 두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만 어렵게 모시고 온 어머니의 여생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북한에서 김 씨 일가의 요리사로 일했다고 하는 김 씨의 어머니는 몇 년째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에 김 씨의 어머니는 위풍당당한 모습이지만 현재 요양원에서 남은 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뭐 특별히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조금만 식당을 한 번 더 해볼 때 조금 힘들어요, 미국은 하기가. 우선 관련 법규를 잘 모르겠더라고, 식당을 해보니까. 위생 규정이나 무슨 뭐 이런 그게 잘 힘들고, 여기는 하나만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수메뉴가 수십 가지를 하더라고요. 보면 뭐 냉면집에서도 동태찌개 나가고 된장찌개 나가고, 그게 힘들더라고요. 뭐가 뭔지.
냉면, 만두, 주력 상품 몇 가지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식당을 운영하려면 메뉴가 다양해야 하는데 이 점도 어렵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몸이 나아지는 대로 일을 다시 시작할 마음으로 열심히 치료를 받으며 마음을 다지고 있는 김 씨. 아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가
말했다지. 미국에 탈북자들이 왔다.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웬만한 자기 목적이 없이는 오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꿈 만약에 젊어서 공부를 하겠다, 영어를 배우겠다, 무슨 목적이 있어서는 괜찮은데 허망하게 미국이 좋다고는 오지 말라고 하고 싶죠. 차라리 그거는 서울이 낫다. 그렇지 뭐 여기 와가지고 어정쩡하게 미국이 좋다 하고 와가지고 뭘 할 거예요. 뻔하잖아요. 이거 모아가지고 뭐 노가대 아니면 식당 쪽에서 다 이런 노가대 해야 되는데, 가면 뭐 서울에 가면 임대아빠 들어주잖아요. 근데 무슨 저같이 뭐 애 커가는 모습 바라보고 이런 거는 괜찮아요. 궁극적인 목표는 재벌하고 자연한테 중심을 맞춰놨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 있으면 여기가 어찌 있지만, 그렇지 않고 뭐 여기 뭐 큰 나라에서 뭐 보급스러운 교육을 받고 싶다든가 뭐 이런 꿈을 가진 애들은 당연히 여기 와야 되겠죠. 뭐 한국에서 다 공부하러 오는데. 근데 그런 목적이 없어요. 여기 몸 안에 와서 뭐래요. 그렇잖아요. 여기 왔다 간 사람이 많잖아요. 돈. 뭐 쉽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근데 쉽게 올 때는 아니죠.
김 씨에게 미국은 마지막 정착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장성하고 아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기 전까지 살아야 할 여정 가운데 한 곳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오의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을 선택한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데이비드 김 씨의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탈북자 김창호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The Voice of America.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 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 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
네,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인 4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북부 지방은 새벽까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7도에서 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 6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해주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4도. 황해도 해주,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 오후에 개겠습니다. 아침 최저 1도, 낮 최고 8도. 함경남도 함흥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3도, 최고 8도. 함경북도 청진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0도, 낮 최고 4도. 량강도 해산,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 오후에 개겠습니다. 최저 영하 12도, 최고 영하 1도 되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2017년 1월 4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진행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듣고 계십니다. 곧이어 VOA 세계 뉴스 시작됩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미 공화당이 의회 윤리국의 감시 권한을 축소하는 개편안 추진을 철회했습니다. 앞서 이일 미 하원은 의회 윤리국의 기능을 약화하는 개정안을 찬성 119대 반대 74로 가결했지만 당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트위터에 부당한 것이라고 비난하자 하루 만에 포기한 겁니다. 의회윤리국은 의원들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창설된 독립기구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오전 트위터에 의회가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정말로 독립적인 윤리감시기구 약화법을 처리해야 하느냐며 이는 아주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첫 번째이자 우선순위는 세제개혁, 건강보험, 그 밖에 훨씬 더 많은 중요한 사안들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3일 미 무역대표부 USTR 대표에 로버트 라이시저 전 USTR 부대표를 지명했습니다. 라이시저는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를 지낸 바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성명에서 라이시저는 미국 노동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좋은 무역협정들을 위해 우리가 싸우는 데 있어 미국을 위해 탁월한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라이시저는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문들을 보호하는 합의들을 타결한 폭넓은 경험을 지녔으며 민간 부문에서도 미국인에게 타격을 준 나쁜 협정들을 막고자 계속 싸워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의 번영을 앗아간 아주 많은 실패한 무역 정책들을 바꾸는데 놀라운 일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회사 포드사는 3일 16억 달러를 투자해 멕시코에 세우려던 공장 건설 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포드사의 마크 필즈 대표는 그 대신 미시간주 플랜락 생산 공장 증설에 7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7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필즈 대표는 이 공장에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을 제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포드사의 이 같은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해외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에 대해 최고 3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제너럴 모터스의 멕시코 공장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다만 포드사는 성명을 통해 여전히 차세대 포드 포커스 세단 생산은 멕시코로 이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에 새로운 공장을 세우지는 않고 기존의 허모실로 공장에서 생산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일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예루살렘에 있는 관저에서 3시간가량 경찰 수사관의 방문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당국은 구체적인 조사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지 언론은 네타냐후 총리가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해 사업가로부터 여러 비싼 선물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조사 직전 TV에 나와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추가 방문 조사를 포함해 수사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란이 자국 내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개발 사업자로 해외 업체 29곳을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사전 선별된 업체들에는 쉘사를 비롯해 프랑스 토탈사, 이탈리아의 에니사,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사, 그리고 러시아의 가즈프롬사와 루크오일사, 이 밖에 중국, 오스트리아, 일본 업체들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석유기업 BP사는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즈는 BP사의 경우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뒤 미국과 이란 간 긴장관계 가능성으로 인해 사업 신청에서 배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 원유 가격이 새해 첫 거래일인 3일 1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북해산 브렌트유는 1배럴에 58달러 22센트로 마감됐습니다. 또 미국산 텍사스 중지류 역시 1배럴당 55달러 24센트에 거래돼 역시 1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산유국들이 저유가에 맞서 올해부터 산유량을 감축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석유 수출국 기구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은 산유량을 하루에 거의 180만 배럴까지 줄이기로 합의했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이란과 서방 주요 6개국이 체결한 핵합의를 파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